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부흥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벽을 재건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벨론 유수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태어났습니다. 느헤미야 아버지는 밤이 되면 신음 소리를 내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네, 묻는 제가 바보지요. 느헤미야라고 지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치하에 36년 동안 고생을 했죠? 그때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개똥이, 말똥이, 야 어떻게 너는 재수 없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느냐? 너는 운이 나쁜 놈이다. 이런 말들을 했죠? 근데 느헤미야 아버지 보세요. 노예로 태어난 자기 아들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여호와가 위로하셨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질병이 다가올 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호와가 위로하셨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들이 모두 캄캄하다 말할 때 새벽이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남들이 모두 절망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아버지, 노예로 태어난 자기 아들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영적 거장 아래서 거목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는 아버지의 기도에, 아버지의 믿음에 반응하여 큰 인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포로로 태어났지만 그 이국 땅에서 왕궁으로 들어가 왕궁에 들어갔어도 그 당시에 국가의 2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국가의 2인자가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옛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였던 사람이기에 그는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가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 아닙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관심 있는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땅들이 가득합니다. 이 무너진 땅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적인 모든 분야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공주 땅이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 이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시골 골짜기에 있는 어린 소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80 먹은 노인 모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 어촌에 별 볼품 없는 어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마른 막대기라도 그 막대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할 때에 수많은 군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할 때에 수많은 학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에 수많은 군인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학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모세 한 명을 썼던 것입니다.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80% 헌신한 천명보다도 100% 헌신한 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면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공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한국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바로 한 명이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어떻게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다시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예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적 부흥을 일으키려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봐야 합니다. 부흥을 일으키려면 제일 먼저 내 영적인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는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죠? 예루살렘이 시장통입니까? 예루살렘에 뭐 있었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성전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성전을 진단해야 합니다. 나의 성전이 어떠한가? 우리 한국의 성전이 어떠한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를 보여 주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돈 주세요, 능력 주세요, 실력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기도, 하나님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옵소서. 내 성전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성전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전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성전을 보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한국 땅의 성전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회복 앞에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식사하는 거 보면 압니다. 밥을 깨작깨작 조금씩 억지로 먹는 친구들 문제가 있습니다. 한 시간 마쳤는데 도시락 다 까먹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고 나서 곧바로 또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을 용서하십시오.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죠? 야야 나 밥 생각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돌아가실 때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밥 먹은 지 한 시간 만에 또 배가 고픕니다. 건강하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다, 건강한 사인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어이 목사님 감독허재 30분도 넘게 하네, 이런 분 빨간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무슨 이 말씀을 또 보냐, 이런 분 빨간불이에요. 찬송을 부릅시다. 이건 웬 5절까지 있냐, 이런 분 빨간불입니다. 기도합시다. 3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3분 지난 분 빨간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공주의 기도에 불길이 타오르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 나이에 맞게 말씀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20살이면 20번 정도는 말씀을 통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틈만 나면 읽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 사람 영이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성전이 무너져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의 족속이요 가브리엘 문하생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큰 소리쳤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자기 자신을 다시 진단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가 좀 더 예수를 잘 믿었을 때 그는 또다시 자기 자신을 진단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좀 더 예수를 잘 믿었을 때 그는 또다시 자기를 진단했습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예수 앞에 가면 갈수록 자기의 죄된 모습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앞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성전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앞에 나가 여러분의 성전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우리 앞에 있는 산을 앞산이라 그랬죠. 뒤에 있는 산을 뒷산이라 그랬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예, 저 앞산 저거 조그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앞산 가까이 간 사람이 아닙니다. 앞산 가까이 가보면 그 앞산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말하는 사람 아직 예수 가까이 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가까이 가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 아래는 얼굴에 검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빛 안에는 먼지조차도 환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비추어 여러분의 죄가 다 드러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전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추어 여러분이 교만하고 죄가 많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살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랬을까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신나는데, 어부에게 제일 신나는 일은 물고기가 잡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랬을까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던지라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자 그는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물고기가 어디 가는지 아시는 주님, 나의 죄를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상상으로 짓는 죄조차도 아시는 주님 앞에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시군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 살아계셨군요, 나는 주님이 없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달았으니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엘리야, 너희 아들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옐로 카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 옐로 카드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말았죠.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엘리 제사장은 비둔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비둔해지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비만해지면 여러분 영 또한 위험한 곳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옐로 카드를 던질 때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돌아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의 성전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로마와 늘 같이 싸웠던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카르타고라는 나라입니다. 카르타고라는 나라에는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있어서 로마를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 장군이 이 카르타고를 불치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가 역사의 잿더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현장이었습니다. 신나는 일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스키피오 장군은 불타는 카르타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병사가, 아니 장군님, 이 기쁜 날에 왜 우십니까? 야, 너는 저 불타는 카르타고 안에 로마가 불타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아니 장군님, 로마가 불타는 게 아니고 카르타고가 불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 이 바보 멍텅구리 같은 놈아, 너는 저 불타는 카르타고 안에 로마가 불타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우리가 카르타고가 있었을 때 긴장하여서 로마가 긍장하였지만 이제 저 카르타고가 사라지자 우리는 스스로 타락하여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장군의 말대로 결국 로마는 외침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타락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으로 타락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나의 성전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요즘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찬양을 하지 않는다 이럴 때
위기가 다가옴을 깨닫고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잠언 5장 21절에 The Lord sees everything you do.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려면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고민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고민이 예수님과 관계 있는 고민입니까? 그렇다면 계속하십시오. 예수님과 관계없는 쓸데없는 사치스러운 고민이라면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내가 말씀 보지 않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빌 브라이트는 32세에 하나님, 내가 만약 죄를 범한다면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그날 이후 그는 세계적인 영적 거장이 되어 수많은 대학생들을 이끌어가는 CCC를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이 무너져가는 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선교단체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양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양들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한참 쳐다보았더니 이 양들이 풀을 뜯어먹다가 소나무 옆에 가가지고 한참 엉덩이를 흔들어요. 제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아니, 양들이 왜 풀을 뜯어먹다가 소나무에 가서 엉덩이를 흔들지? 옆에 있는 양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제가 꼬챙이를 하나 들고 양 가까이로 갔습니다. 그리고 양 틀을 드르르 긁어보았습니다. 저는 눈이 크기 때문에 좀처럼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랬던지, 으아! 왜 그랬느냐 하면, 혹시 임산부나 심장이 약한 분은 귀를 막기 바랍니다. 양털을 드르르 긁어보니까 양털과 양털 사이에 수많은 구더기가 시뻘겋게 구멍을 내고 수십 마리가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목구멍에 구더기가 꽂힌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자기 몸에 구더기가 꽂혀 있는 것을 알고 가려우면 소나무 옆에 가서 한번 흔듭니다. 그리고 또다시 와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우리는 어쩜 비슷한지, 우리가 이런 은혜의 시간, 이런 부흥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죄를 회개하세요 하면 이 가슴에 꽂고 있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한번 흔들고 또다시 가슴에 그 죄를 꽂고 삽니다. 또 목사님께서 죄를 회개하라 하면 주여 또 한번 흔들고 또같이 그 가슴에 죄를 가슴에 꽂고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절망하라고요? 좌절하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물 가지고 씻기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죄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는 이 한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국 땅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부흥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부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공주 땅에 영적 부흥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축적은 기적의 축적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 능력 없는 인생입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실패한 하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1496년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도사인 사브라롤라는 카톨릭교의 타락상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22살 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시대의 죄악을 설교했습니다. 그는 교황도 죄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설교는 천둥과 같았습니다. 온 회중이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순식간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교수형으로 죽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브라롤라의 얘기를 들었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느헤미야서의 12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좋은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이 기도의 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흥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과 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사실 예루살렘으로부터 1300km나 떨어진, 800마일이나 떨어진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인 부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집안하고 불행한 집안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행한 집안은 화분을 딱 세워뒀는데 이게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 넘어뜨린 아버지가 얘기하죠. 아 여보, 이거 내가 잘못했어. 부인이 얘기하죠. 아니요 여보, 내가 그거 봤는데, 조금 전에 봤는데 내가 치울까 말까 했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딸은 얘기하죠. 아빠, 내가 어젯밤에 그거 화분을 치울까 말까 했죠. 내가 잘못했어요. 그 집안은 행복한 집안입니다. 근데 불행한 집안은 어떻죠? 화분이 탁 넘어지면 그건 너, 바로 너, 너 때문이야. 이 불행한 집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한국의 어려움은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 아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공주 땅에 이렇게 더럽고 추한 문화가 들어온 것은 바로 내가 범죄하여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아 이렇게 되었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왕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죠.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큰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요. 수천 마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자 옆집에 오두막살이 집에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양 한 마리가 있었지요. 그 양을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글쎄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과부 집에 딸처럼 키우는 양을 뺏으다가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어. 아직도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당장 죽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손을 탁 내밀고 얘기했죠. 있죠 유 당신이요. 그때 다윗은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고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죄 중에 잉태되었고 내가 죄 속에 자랐고 지금도 죄 중에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창조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쓰셨습니다. 제가 LA에 가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한 장로님이 저에게 재밌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부도 하나 가지고 미국으로 비행기표 하나 들고 도망을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할 일이 없죠. 페인트 칠하는 일을 했습니다. 장로지만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십일조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세요.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다 나간 이후에 제일 뒤에 남아서 목사님을 통하고 엉엉엉 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답게 살지 않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십일조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월요일이 됐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그란 새카만 모자를 쓴 유대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칠하는 것을 보고 갑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혹시 시간 있습니까? 네, 나 시간 있어요. 우리 집에 방 하나를 좀 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일감이 생겼어요. 신이 났어요. 집에 가서 페인트 칠을 합니다. 방이 얼마나 큰지 하루 종일 칠했습니다. 페인트 칠이 다 끝났는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당신 시간 있어요? 네. 우리 집 전체를 칠해 주시오. 우와 신났어요. 일감이 생겼어요. 일주일 내내 집을 다 칠했습니다. 얼마나 큰지. 일주일 내내 페인트 칠이 끝났습니다. 이분이 묻습니다. 당신 시간 있어요? 네. 내가 호텔을 하오. 우리 호텔을 좀 칠해 주시오. 우와 이제는 페인트 칠을 혼자 하지 않고 사람을 불러서 한 달 내내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한 달이 끝났습니다. 이분이 묻습니다. 당신 시간 있어요? 네! 내 친구들이 다 호텔을 하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나타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바사 땅에 이 페르시아 땅에 국가의 2인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옛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놓고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실 예루살렘 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 내 고향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온 세계에 무너져가는 성을 바라보며 비전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주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은이라 할지라도 비전이 없는 젊은이는 노인입니다. 아무리 노인이라 할지라도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젊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비전을 이룹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세상에 유명해지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비전으로 비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비전의 변화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영적 부흥이 오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 바랍니다. 비전에 사로잡힌 바울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39대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여러분 왜 39대인 줄 아세요? 40대 맞으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법으로 39대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39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절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절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39대 매를 5번이나 맞습니까?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요. 당신들이 나를 보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요. 그때 이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껴안고 엉엉엉엉 울었어요. 바울 선생, 바울 선생 가지 마시오. 그때 바울이 남긴 말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명이 있어 이 복음을 전할 거야.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이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 죽음이 기다리는 그 땅을 향하여 저벅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왜요? 비전이 죽음보다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템포리 윈도우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비전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사람,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전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살려두실 것입니다. 젊은이의 특징,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최대의 저주는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비전을 가졌을 때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술병 하나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비전을 가졌을 때 수많은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한 여인의 유혹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비전을 가졌을 때 골리앗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정욕조차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비전을 가졌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하여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가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비전을 가졌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노아는 그 비전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세계 복음 바울에게 전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세계에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침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제일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봄입니다. 봄에 무엇을 뿌리냐에 따라서 가을의 수확이 결정됩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20대, 30대 여러분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어떤 비전을 꿈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황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 땅을 뒤집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왕입니까? 정치가입니까? 군인입니까? 이 한국의 역사의 축을 바꾼 사람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바로 20대의 여러분 나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가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비전 메이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 일곱 명의 어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난센스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좀 쉬운 말로 얘기해볼까요? 이 공주에 어디가 제일 촌인지 모르겠어요. 그 촌 동네에 가서 그게 40대 아저씨들에게 아저씨가 온 세계를 제자로 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디 아파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비전을 40대 어부들에게 던졌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부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젊은이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이곳에서 기도하여 공주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공주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12,000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꿈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코카콜라 회사에 가보면 코카콜라 회사 입구에 세계 지도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근하며 말합니다. 코카콜라가 들어간 지역 파란 깃대, 들어가지 않는 지역 빨간 깃대를 꽂아놨습니다. 출근하면 전 사원들이 합창을 합니다. 2000년대까지 코카콜라를 전 세계에, 코카콜라를 전 세계에, 코카콜라를 전 세계에, 발음도 안 되는 이 코카콜라를 그들은 매일 아침 외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얼마입니까? 1,000원, 2,000원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나 코카콜라는 사람을 영원히 살려주지 않습니다. 코카콜라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코카콜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코카콜라는 먹을수록 더 목이 마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죽은 민족이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사는 그날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나는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상한갈대는 무엇을 상한갈대라고 그럽니까? 상한갈대는 건강하였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없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상한갈대는 과거에 화려한 성공이 있었는데 지금 실패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에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이 사라진 사람을 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에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사라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공주의 젊은이들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절망을 품지 말고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요 걱정을 품지 말고 믿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요 두려워라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흥을 일으키려면 정확하게 나 자신을 진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어 그 비전을 향하여 뛰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비전은 고난을 먹고 자랍니다. 비전은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고난이 큽니까? 강한 바람이 옵니까? 바람이 강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큰 나무라는 사인입니다. 골짜기가 깊다는 것은 산봉우리가 높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한국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공주 땅에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 땅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통하여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공주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모두 기도하겠습니다.